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올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서 하나가 되는 말씀, 오늘은 하나 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고 다 원하는 사실이지만 또 그것처럼 또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각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입장이 서로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같이 살면서도 관계가 어렵게 되기도 하고 또 같이 일하는 동업자라도 처음에는 평생 같이 할 것 같아도 얼마 가지 못해서 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평생 믿음의 동역자처럼 살아도 언젠가 한 가지 사건으로 마음이 나뉘어서 또 흩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빌립보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고 매우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긴 교회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아시아 사람들은 다 떠났다 해도 이 빌립보 교회만은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섬길 정도로 바울과는 아주 애착관계가 된 그런 교회예요. 이런 좋은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로 인해서 편지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 리더 두 사람, 요데아와 순두개라는 두 리더끼리 서로 통역하지 못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이 문제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뭐 어떤 리더도 완전하지 못하지요. 뭐 그것이 비단 빌립보 교회만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리더가 충성하다 보면은 충성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지나치게 또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기 쉽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이 죄인인지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더에게는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더가 되면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다 보면은 자기 자격으로 여깁니다.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도 리더가 되었지. 집사가 되고 셀 리더가 되고 그러면은 그 리더 직분이 은근히 자기 감투로 여기게 됩니다. 벼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좀 변하게 되죠. 전에 안 그랬다가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죠.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란 참 간사하고 변하기 쉬운 존재인 것을 보이는 거죠. 더구나 여기 빌립보 교회는 리더가 여자 리더, 여성도 리더였습니다. 여성도들은 특별히 또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리더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직분으로 자기도 어렵게 할 뿐더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되죠. 리더 직분의 위기는 일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 일을 못할 수도 있죠. 어떻게 다 잘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리더의 위기는 스스로 교만해지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꾼이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죠. 낮에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아 나에게 밥 차려주고 편안하게 쉬게 해야지 이런 보상 심리가 생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네가 그게 무슨 공로냐? 너는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쉴 것이 아니고 주인의 밥상을 먼저 차려줘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참 부당한 것처럼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 사기가 끊기는 말씀 같지만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을 바라거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이 그걸 알아차리죠.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헌신이 없어지면은 즉 자기 어떤 이익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두 자매 리더들도 뭐 어떤 이유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해 아래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두 자매, 귀한 자매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두 뭐 권사인지 집사인지 알 수 없지만 두 자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끝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내가 좀 기뻐할 수 있게 하라. 그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두 사람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이좋게 같이 사역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두 사람뿐만 아니겠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가정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동역자관계,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어느 것 누가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나 어른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훈련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은 저 1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있거든 하는 것은 뭐 가정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 무슨 교회에서 중노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임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죠. 어려운 것은 사소한 건으로도 별것 아닌 문제라도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미숙하면은 그것으로 방해를 받아서 신앙의 방해를 받잖아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생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또 학생들은 캠퍼스생활 다 합니다. 거기서 직장에서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그 회사에 끝까지 갑니다. 그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일을 잘해도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그 사람이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면 그게 오래 못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인데 안 됐다 이런 말을 하죠. 아, 저 사람 참 실력이 좋은 사람인데 너무 아깝네 이런 사람이 있죠.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못하면 어떻게 그 조직에 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인격의 정도만큼 되죠.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 마음의 크기가 그것밖에 없는데, 쫑기만한 좁은 마음을 가진데 어떻게 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인격의 정도만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직장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캠퍼스든지 어느 누구와도 좋은 관계로 하나 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기초 재료가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곤면이나, 그러니까 곤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곤면은 사람을 격려해서 돕는 것인데, 그 앞에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곤면할 때 곤면하는 방법, 가이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곤면하다가 오히려 더 사이가 나빠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그래서 전제를 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의 곤면이 필요할 때예요. 남의 조언도 필요하고 가이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왜 시대가 엉망이 되냐면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바른 말 듣기를 거부하잖아요. 남의 간섭받기 원치 않잖아요.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같이 다 자기 고집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시대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하나 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그리스도의 곤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이런 관계를 가지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쉽지는 않지요. 말은 뭐 아, 맞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실수나 죄를 볼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먼저 야단치고 싶지요. 정죄하고 싶지요. 바른 말을 해주고 싶지요. 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야 받아들이겠지만 사이가 어렵게 되겠죠. 섭섭하게 들리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러죠. 금요일 때 다 이유가 있다는 뭐 슬로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세리가 된 것은 나쁘지만 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헤아리고자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반대로 그 사람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는 말부터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곤면할 때는 그리스도의 곤면을 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창계를 만난 때도 대뜸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한 것처럼 곤면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좋은 말로 가이드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한 사람을 얻게 되고 자기와 좋은 관계가 돼서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 못하고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주 차갑게 대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 없이 대하는 걸 다 알죠. 그럼 말은 맞더라도 마음이 상해서 다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사랑이 없이 매몰차게 하는 그 말의 마음이 다치잖아요. 예수님은 남편을 5시기나 둔 이런 창기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대하지 않고 네 말이 옳다 하고 그 여인의 말을 받아줄 때 여인이 마음이 열려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듯이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의 사람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와 또 그 태도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그런 방법이 몸에 배이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랬죠. 뭐 위로는 뭔가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그 앞에 수식어가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랬어요. 이 사랑은 앞에 말에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자기 실수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그 마음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위로를 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어려울 때 위로를 해줄 때 그 마음이 낮아지고 상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열리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사람 돕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잖아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상하고 깨어지고 지푸라기도 잡을 만한 이런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줄 때 마음이 얼마나 열리겠어요. 그럼 그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줄 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정말 감사가 있고 뼈까지 은혜가 기억되기 때문에 깊은 하나가 되겠죠. 이게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준비 안 됐을 때 아무리 도와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될 때 위로가 필요한 그 마음은 준비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조그마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때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의 동역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깊이 사랑을 나누고 얻어 하나가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돕고 사람을 얻는지.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네, 바른 말로 대하기가 쉽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봐라 그렇게 되지 않았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 아픔을 더해 주는 사람도 있죠. 책망이나 비난하는 것은 아픈 마음에 더 상처를 주어서 관계를 더 악화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잘 돕고 키워서 일꾼이 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교제인데, 교제 앞에도 수식어가 있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교제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뭐 셀 모임에서 다 교제를 하잖아요. 1대1도 하고. 근데 교제를 그냥 뭐 내 어려운 거 이번 수요일 날 셀 모임 가서 내 어려운 거 좀 얘기해야지. 자기 남편 얘기하고 애기 얘기하고 직장 어려운 거 하고 남북 통일 얘기하고 뭐 핵 문제 막 나가서 이란 문제 막 나가서 막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그건 뉴스 보면 다 알아. 그래서 요 앞에 성령의 무슨 교제라 그랬어요. 우리의 교제는 그런 거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령이 주시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즉 십자가 중심의 교제를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신지. 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 자기에게 행한 예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행한. 그게 교제예요. 우리는 교제할 때 이런 성령께서 나에게 행한 그 일을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영적인 교제가 되고,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런 교제를 할 때 죄삼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맨 난 흉보고 세상 얘기를 하면은 할 때는 귀가 간지러워서 뭐 재밌게 듣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돌아갈 때는 개인 짜증만 하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은 육신적인 교제로 인해서 그냥 육신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에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교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역사하는지 그걸 나누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말씀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럼 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자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이론을 얘기하고, 그러면 교제가 서로 다툼이 되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잡담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되겠죠.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분쟁이 없겠죠.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마음이 되었으니까. 그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될 때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같이 모였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모여도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뜻이 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같은 세례에서도, 심지어는 같은 가족이라도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서로 다투고 한 셀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그 같은 것이라서 제가 같이 예, 합쳤습니다. 긍휼과 자비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긍휼과 자비의 방법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 돌보셨죠. 그것이 예, 모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사랑으로 섬길 때 마음이 통하죠. 사람들은 자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때 깊은 위로와 함께 마음이 통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같이 좋은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자세가 결정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냉정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는데 성경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가 되려면 그 사람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아주 기초적인 마음 자세 네 가지를 말씀했고, 2절에 가면 같은 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같으면은 서로 하나가 되지만 뭐 마음이 다르면은 나누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첫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랬어요. 같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서로 같은 사랑을 가져야지 한쪽만 같은 사랑을 가진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사랑에 아무리 충만해도 하나가 되지 않죠. 같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서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랑만이 왜 하나가 되느냐?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의 관계 어려움 별것 아니죠.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어려운 문제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치 않은 사람 관계 뭐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종류는 많이 있겠죠. 근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죠. 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잘못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이 안 되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문제예요. 잡다한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핵심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도 용납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 한 거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그거 용납 못해서 그것 때문에 삐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참 하찮은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겠어요? 죄입니다. 무슨 죄? 자기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요. 죄가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누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게 하죠.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의 회개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죄사함을 내가 먼저 받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 저 사람의 태도를 바꿔야지. 늘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 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보고 너희들 다 죽어라 했어요. 자기가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해결 방법이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한 무슨 죄? 나 왜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 문제는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걔가 천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가지라 했어요. 같은 사랑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그 사랑, 그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죠. 말이 안 통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맨 이거 이론으로 싸우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모든 갈등 묶인 거 다친 문제 해결하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은 뜻이라고 했죠. 예. 뜻을 합하여 그랬습니다. 뜻은 뭐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될 거예요. 즉 서로 생각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부부라도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자유예요. 자기 개성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 다르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면 같을 수가 있겠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서로 다를지라도 예수님 말씀에는 다 같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최고 진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은 틀릴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같아지는 거죠. 그럼 나눠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세일에서도 모임에서도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하나가 되고 말하는 것마다 다 아멘하고 맞다 맞다 하고 맞장구 치고 다 그러는데 은혜를 보내면 조금 기류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저 말씀 받았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말씀을 못 받으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들어가잖아.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 이번 주 말씀만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으면 서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복종하면은 개성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이론이 달라도 말씀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데 올해 여러분들의 셀과 가정에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끝에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이것도 같은 거예요. 앞에 같은 뜻과 마음은 거의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방법이 같겠죠. 어떻게 사람이 한 마음을 품겠어요? 부부간에도 그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은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은 더러운 마음을 품고 마음은 다 달라요. 심히 세상에서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죠. 마음에는 정말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런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이 더러울지라도 여러 나쁜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말씀이 뻔히 있는데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죠. 자기 감정을 내세우죠. 나는 그럴 기분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뿔뿔이 다 나눠지고 흩어지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그보다 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하나 되게 얼마나 힘들어요.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과 상관없죠. 예. 결국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가 되지 서로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맞춰야지 아니 내가 비유 맞추면서 살아야지 내가 죽어지면서 살아야지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냥 하도 기가 센 남편은 그냥 아내는 이혼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맞춰서 죽어지면 살아야지. 그 문제가 없다고 하나 돼요? 몸으로는 하나 되는 것처럼 마음은 천리만리 뭔데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한쪽만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일 때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는 성숙한 인격이 관계를 하나 되게 한다는 말씀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먼저 읽어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첫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다툼이 뭐 성경에서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이기적인 욕심에서 다툼이 난다 그랬어요. 욕심, 욕망.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사람과의 다툼을 오고 허용은 사치, 허영, 허례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허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거죠. 이런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는 서로 불리하게 하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해요? 누가 이런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렵죠. 이런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하나가 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이런 신앙이 될 때만 이런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주로 뭘 많이 생각합니까? 무슨 뭐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오락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혼을 생각하고 이것이 자기의 생활 가운데 습관화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뭘 많이 생각하는가? 먹을 거, 놀 거, 쉴 거, 자기 즐길 거, 자기 좋아하는 거, 인터넷과. 그러니 주님이 내게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려는 사람과 그런 사람은 늘 다투게 되겠죠.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쉽지는 않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장애물을 없애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데 걸림돌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물론 상대방에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뭐가 있는 걸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가 높아지고자 해요. 상대방보다 자기가 손해보기 싫고 낮아지기 싫고 자기를 굽히기 싫고 자존심 꺾기 싫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데, 겸손은 그런 모든 장애물을 없애게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저렇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겠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운데는 하나가 된다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잖아요. 겸손이. 겸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뭐 노력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노력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넌 노력도 안 하지. 나는 겸손하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느냐.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나중에 겸손이 왕교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걸 일부러 겸손하려 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겉으로는 겸손하려고 굽히고 그러면 하루 종일 막 굽실거리고 해서 밤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허리야 내가 하루 종일 굽혔더니 아유 정말 못해 먹겠네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파스 붙이고 내일 하나 봐라 이제 내일 안 해 이제. 겸손한 게 자기의 공로가 돼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겸손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겸손하려고 하면 할수록 속에 교만이 더 자라납니다. 겸손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아예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왜 겸손하지 못하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의 근본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에요? 죄란 말이죠. 그래서 겸손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서 무슨 겸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은 없구나. 내가 가장 추한 죄라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악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세례서 저는 전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이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회개해 보세요. 전에 내가 무시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고, 나보다 낫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실제로.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잖아요. 기적이죠. 어떻게 눈이 그렇게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만 못된 죄인이고 자기 위에는 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낫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봐서 여기 되는가? 노력하면 속에서 더 쓴뿌리가 나옵니다. 내가 왜 저런 인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지. 겸손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죄를 모르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는 무서운 교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적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추락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반대죠. 교만합니다. 왜 교만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보이잖아요. 사람이 좀 저게 문제인데 자기 문제를 자기가 몰라요. 말해주면 또 폭발할 것 같고 말도 못해주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도울 길이 없어요. 말해준다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죠. 자기 문제를 모르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니까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다 다투고 원수가 되어서 떠나갑니다. 순두계와 요대아가 뭐 때문에 서로 다투는지 몰라도 아마 이런 문제일 수가 많죠.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했어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가 늘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기도할 때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했죠. 4절 한번 읽어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자기 일도 충실히 하라 그랬어요. 자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도 잘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마라. 자기 형편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형편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라.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하나밖에 모르죠. 그래서 떼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꽉 막힌 사람이에요. 불통이죠.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입장을 되어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양보할 것도 좀 양보하고, 아, 저 사람은 내 입장만 생각할 때 내가 더 어려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입장에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렵겠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도가 성숙함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문제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딴 사람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왜 그래? 늘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관심이 약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복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복이 있기 위한 원리를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거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원리. 세상과는 전혀 반대잖아요. 왜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겠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아야 복이 있다는 이 원리가 있거든.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 그게 관계가 좋겠어.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서로 안 주려고 하는데, 그게 복이 없는 겁니다. 벌써 다투고 관계가 안 좋은 자체가 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이런 원리로 살 때 모든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자기가 복을 받기도 하고.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늘 그래서 성김 받기만 원하고 이해 받기만 원하고 자기 형편을 배려 받기만 원하고 늘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약한 점은 남은 그렇게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은 섬길 줄 모르고 남은 줄 줄 모르면서 그런 생각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냥 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받으면서 늘 쪼들리고 받으면서 늘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복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받아서 복이 있다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늘 섬김 받으면서도 배려 받으면서도 이해 받으면서도 불평은 더 많아.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것이 많아. 주지는 않으면서 받기만 하니까. 우리는 사람의 원리를 따라 살면은 세상에서는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으나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얻는 것이 더 많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여자 성도 리더들의 다툼을 인해서 마음이 너무 상했겠죠. 근심이 되었겠죠. 왜 본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빨리 달려가서 화해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 말씀대로 잘 한번 좀 순종해서 행함으로 둘이 화해해서 내 근심하고 있는 4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리더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리더의 다툼 문제를. 일반적으로 자기 안에 어떤 열등감이나 상처로 인해서 자기 문제가 아직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리더가 될 때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관계 어려움이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헌신을 하죠. 주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 올바른 이런 정서적인 인격 형성이 안 되고 아직 상처나 열등감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은 자기가 한 만큼 나중에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기 쉽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을 수만 없잖아요. 조금 은혜가 없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죠. 자기가 의의가 되고 은근히 이제 그때부터는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자 이것이 바로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허영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툼이 되겠죠. 결국 리더의 직분이 자기를 추락시키는 날개가 되기 쉽습니다. 빌보교의 유대아와 순두계는 처음에는 충성스러우니까 리더로 세워졌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을 의식해서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더 나으려고 하고 자기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 바울이 개척한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두 자매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인격밖에 없어요. 아멘. 낮아지는 데는 추락할 것이 없잖아요. 더 낮아질 것이 없잖아요. 높아지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추락하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